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이미 북한과의 어떠한 거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제3국의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해 미국 금융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재무부 고위관리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전 세계 우방국들이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북한의 중대 위협을 직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불안정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금융거래에서 기만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거래를 감추기 위해 국영 금융기관과 위장업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유엔에 시리아 봉쇄 지역의 공중 지원 방식을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세 나라는 시리아 정부가 국제사회와 지역 열강들이 동의한 시한인 어제까지 고립된 시리아 주민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다라야 지역 주민 4천여 명은 지난 2012년부터 내전에 따른 봉쇄로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급 구호 차량이 어제 다라야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소량의 의약품만 전달됐을 뿐 식량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내일 회의를 소집하고 시리아 봉쇄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중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수많은 시리아인들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일부 지역에 이번 주 심각한 홍수가 발생해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오늘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고 하천과 강물의 수위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보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남부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인 바바리아 마을에서는 일가족 3명과 또 다른 1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당국은 세느강의 수위가 평소보다 수미터가량 상승함에 따라 제방도로 일부 구간을 폐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가 수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을 공격해 15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소말리아 당국은 어젯밤 정부군이 출동해 알샤바브 무장 반군들과 호텔 객실을 오가며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알샤바브는 일전에도 종종 호텔을 공격한 뒤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최근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알샤바브는 올해도 민간인과 유엔 평화유지군, 소말리아 보안군 등 수백 명을 살해했습니다. 한편 소말리아 관리들은 특수대원들이 최근 알샤바브 고위 정보요원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살된 요원들 가운데는 지난해 케냐 가리사 대학에 침입해 150명을 살해한 용의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서 어젯밤 무장반군 탈레반이 적어도 17명의 여행객들을 납치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사레풀주 대변인은 납치된 여행객들이 발캅지구 주민들이며 이들은 사레풀주 주도를 여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역 원로들이 이들의 석방을 위해 탈레반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은 이번 주 초에도 북부 쿤두즈주 고속도로에서 200여 명을 납치해 17명을 살해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는 오늘 수백 명이 모여 쿤두즈에서 발생한 탈레반의 납치 살해 사건에 항의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숨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살인 자살 사건이라며 사망자들은 모두 성인 남성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수가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의 총에 맞았고 그 뒤 이 청년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현장에서 총격범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고 밝혔지만 사망자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대학 기말 시험을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016년 6월 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리수용 북한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북한 간 관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박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쪽 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죠. 한국 정부는 이번 방문이 북한이 비핵화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2일 정례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입니다. 정부는 중국과 북한 간 관계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조 대변인은 시 주석이 리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한 언급을 거론하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이행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리 부위원장의 방중 기간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대해 중국이 북한의 도발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자 북한 외교 사령탑으로 평가받고 있는 리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부터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한 뒤 2일 오후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면담 내용에 대한 북중 양국 매체들의 보도 내용이 달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이 북한 당국이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확인한 병진 노선에 대한 추진 의지를 분명하게 알린 점에 강조를 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면서 시 주석이 북한 대표단의 이번 방문에 대해 양국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위한 훌륭한 전통을 다시 보여주었다며 양국 친선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중국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 가운데 북중관계 중요성과 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발언을 집중 부각시킨 겁니다. 반면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북중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시 주석의 언급들을 소개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발언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신화통신은 1일 시 주석이 리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적 행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신화통신은 이와 함께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는 시 주석의 언급도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이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 측의 이른바 한반도 3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한 발언이라는 관측입니다. 양국 매체 보도 내용의 이런 차이는 이번 면담에서 북중 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견해차를 보인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 교수입니다.
북한으로서는 7차 당대에서 일단 이 병진 노선에 대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중국 측에게 또 국제사회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압박뿐만 아니라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아마 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리 부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도 시 주석이 비핵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국이 명시적으로 핵 문제에 대한 이견을 표면화시켜가지고 북한을 궁지에 몰지는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이 이제 북한을 궁지에 몰아가지고 압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북한과의 어떤 회유, 설득, 뭐 이런 어떤 뭐 레버리지들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황 관리에 나서려고 하는 시도의 이러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압박 일변도로 북한을 다루기보다는 북핵 협상 재개에 초점을 맞춰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시진핑 주석이 북한 대표단을 직접 만난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양국 정상회담과 같은 급진적인 변화는 없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하면서 북중 관계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양측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소장입니다.
It may reflect that China again thinks that maybe it's possible to
중국이 북한을 설득시키기 위해 다시 대화와 접촉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북중관계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 나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 대표단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Beijing is sending a signal that the bilater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is not as bad as the outside spectators have perceived.
중국은 핵 문제를 북중관계의 여러 사안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양국 관계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외부에 강조하려 했다는 겁니다. 중국 출신인 윤선 연구원은 지역 안정을 중요시 여기는 중국의 건강한 북중 관계는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회동은 중국이 계속해서 정상적인 대북 관계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칭화대 박사 출신인 한국세종연구소의 이성현 상임연구위원은 북중 간의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주의 형제국 간의 관례적 방문을 통해 정상적 관계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정책의 변화를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일관성이 있는 그런 정책 하에서 그리고 최근 조금 핵실험 뒤에 약간 삐걱거렸던 예, 그러한 양권의 관계를 이번에 이러한 관례적인 방문을 이용해 가지고 북중관계 다시 이제 원래적인 그런 정상적인 트랙으로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이게 완전하게 정상으로 오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이제 중국적 입장이나 아니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뭐 과정의 일부분.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리수용 부위원장 면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쌍방 간의 전통적인 관례를 강조했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선임연구원 역시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당 관계 회복을 통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또 북한은 7차 당대회 결과와 의미를 관례적 차원에서 중국에 알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을 통해 북중관계가 당장 급진전되거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단기간에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윤선 선임연구원은 핵실험을 계속하는 김 위원장의 방문을 수용하는 게 중국의 부담이지만 김 위원장이 실제로 중국 방문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verify that Kim Jong-un really wants to visit Beijing. We assume that he wants to visit Beijing.
병진 노선을 고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방중 의지도 드러내지 않은 데다 지난 3년간의 외교적 강경 행보를 볼 때 김 위원장이 정말로 방중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윤선 연구원은 또 중국 역시 북한 수뇌부가 중국을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서두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중 정상회담은 외부의 시각처럼 비핵화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입장과 체면을 존중하는지에 더 달려있다는 겁니다. 윤선 연구원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핵실험을 했지만 중국을 여러 번 방문했다며 중국이 전통적으로 핵과 북중관계를 분리해 접근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성현 연구위원은 리수용 부위원장의 이번 방문으로 북중관계가 당장 정상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중관계는 이수용 방문으로 해서 원래 정상적인 트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북중관계가 지금 상당한 그런 지금까지 한 3, 4년간의 그런 서로 간의 상처를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또한 중국이 김정은 방중을 어떤 허용하는 그런 기준점, 즉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어떤 의지,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적어도 상징적인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번에 이수용이 해서 않기 때문에 아직은 뭐 김정은이 방중을 한다 그런 것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초기 이른 단계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이번에 아주 막혔던 그런 하수도가 지금 물꼬가 트인 것처럼 양준 간에 이번 이수용 방문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하이레벨 비즈니스 서로 간에 있으면서 그런 와중에서 자연스럽게 김정은의 어떤 방중 논리가 서로 그 조건이 어떠한 프라이스를 내면 방중이 가능할 것인가 어떠한 또 리워드를 줄 것인가 라는 토론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고요.
이 연구위원은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거나 핵개발 동결 혹은 핵실험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중국이 그의 방중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이 아직 완전히 공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적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first issue is whether or not Kim Jong-un can afford to leave North Korea. Yeah, I think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sn't whether or not China would impose demands.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or not Kim Jong-un can afford.
중국의 입장과 김 위원장의 방중 의지 등 모든 가능성에 앞서서 김정은이 북한을 떠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고위 관리들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 사례 등을 볼 때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떠날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앞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앞당길 반전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 한국의 입장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강행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성현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방중 조건과 기준을 명확히 중국에 제시하며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2박 3일 동안의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얼마만큼의 방중 성과가 있었느냐, 현재까지는 평가가 그리 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의 북중 관계에 큰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였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에 있는 북중 관계 전문가의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이상숙 교수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 주석과 리수용 부위원장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일단 북핵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면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이 이제 지난 5월 7차 당대에서 핵 보유국이라는 언급으로 핵 개발을 명확히 했고, 이것이 이번 면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번 면담이 북한 당대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리 부위원장이 핵개발 경제 병진 노선을 언급했고 북한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예.
반면에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북한 핵개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 언론이 병진 노선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역시 양국의 핵 문제에 대한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리수용 부위원장에게 지역의 안정과 대화를 재개해서 관련국들은 냉정하고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말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해왔기 때문에,
예,
지역 안정이라는 표현에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조성을 자제하는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또한 그 관련국에 대한 언급은 한미 양국에게도 군사훈련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당장 육자회담 등 북핵 협상의 재개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럼 이것을 위해서 북한이 모종의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제안을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육자회담에 대해서는,
예,
저는 재개 가능성이 아직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육자회담보다는 향후 개최되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북미대화 필요성에 대해서 중국 측에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북한 측이 중국에게요?
네, 네,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한 협력을 중국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관계 개선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북중관계는 지난해에 무란봉학단 베이징 공연 무산 이후에 그 발전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리수영 당일 부위원장의 방문이 북중 양국 관계의 개선에 좀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식량 지원을 연계한 양국 관계 개선 제안, 이런 논의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리수용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구두 친서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향후 북중 관계 회복의 계기로 볼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리수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면담했다는 점에서도,
네,
일단 양국 관계 개선의 조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구두 친서를 전달했다는 점은 북한에서도 양국 관계 회복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양국 관계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난 5월에 있었던 북한 7차 당대에서부터 그 조짐이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김 위원장 취임에 대해서 시 주석이 축사를 보냈는데 그때 아마 중국 당과 정부는 북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내용,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하고,
네,
축전을 보낸 시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 취임 직후였거든요. 이것은 당대 시기에 양국이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북한은 핵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으로 가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네.
양국 관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이 미국을 만났을 때 이 북한 문제를 어느 정도 지렛대로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이 또 추가적인 대북 금융 제재를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기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됩니다.
예.
또한 중국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또 요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공조를 통해서 대북 제재에 대한 강한 요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아주 진전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양국이 일치된 의견을 보일 것이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중과 또 이로 인해서 향후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달 31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지난 4월 27일과 28일 이루어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미사일 발사 시도는 북한의 국제사회 의무를 명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몇 차례 실패한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행위가 이 북한의 핵 운반 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데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유엔 회원국들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대북 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를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보리의 이번 언론 성명은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안보리의 언론 성명은 올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처음으로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북한의 국제 금융 거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1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무부는 또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을 통해 북한을 국제금융체제에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특별 조치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계좌를 개설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의 계좌를 이용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 같은 특별 조치가 미 애국법 311조에 따른 가장 중대한 조치라며 최종 확정되면 제3국은행의 미국 계좌를 이용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른 겁니다. 지난 2월 발효된 이 법은 재무부가 180일 안에 북한을 애국법 311조에 따른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우려 대상국일 경우 특별 조치를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가 회원국들에게 90일 안에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의 아담 수빈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 대행은 미국과 안보리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제기하는 중대한 위협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금융거래에서 기만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빈 차관 대행은 또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금융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라며 다른 나라 정부와 금융당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북한이 국영 금융기관과 위장 기업들을 이용해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거래를 하고 있고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해 거의 또는 전혀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과 외교 관계가 없는 북한이 미국의 사법, 금융당국의 거래 정보 확보에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정권을 뒷받침하는 고위 관리들의 불법, 부패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미국 재무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같은 조치가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해 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구체적 조치로 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미국의 환 대리 계좌를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금융 거래가 중단되는 간접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금 이동 제한에 초점을 둔 이번 자금 세탁 주요 우려 대상국 지정에 따라 대북 제재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북한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막아 대외 무역에 큰 부담을 갖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뭐 조치를 해놨다 할지라도 북한을 압박을 해나가는 데서 좀 더 촘촘하게 금을 짤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보내거나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대외 무역상에서 상당히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최 부원장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김정은 위원장의 실질적인 통치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김 위원장 개인이 느끼는 불편함 역시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김영희 북한 경제팀장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조치는 2중 3중으로 북한 제재가 들어가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2중 3중으로 제재가 들어가는 거지. 다른 국가들이 그런 그 북한하고의 금융거래 행위를 하고 싶어도 좀 더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없죠. 하나의 제도가 있는 것보다 3개, 4개의 제도가 있으면 그걸 위반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저 2중 3중이 제재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앞서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 1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조치는 지난 2월 발효된 대북 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미국 재무부의 조치를 반박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재무부의 대북 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중국은 그 어떤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에 근거해 다른 나라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을 격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특히 현재의 상황에서 중국은 각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완보리 결의를 집행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제한하거나 저지해야 한다고 여긴다며 동시에 각국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이른바 2270호가 채택된 지 2일로 석 달이 됐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 안보리의 결의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도 역시 2일입니다. 이 대북결의 2270호가 지난 석 달 동안 북한에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 그리고 관계국들은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이제 딱 석 달이 됐습니다. 채택될 당시 사만파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그만큼 북한에게 압박 수위가 높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을 결의 안에 담았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간략하게 요약하면 북한에서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의 의무 검색 조항이 있었고요.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 등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예.
또 금융 분야에서는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의 지점이나 사무소 등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네.
북한 원양 회원 관리 회사의 소속 그 선박 27척이 그 유엔 회원국에 입항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북한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제재를 이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네, 뭐 결의안을 채택한 지 이제 세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요,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4월 북한과 중국의 전체 교역액만 보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줄어들었고요.
네.
중국이 수입한 북한의 석탄과 납, 금과 같은 광물의 양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결의안이 채택된 지 한 달여 뒤인 4월 5일 중국 상무부가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가지를 발표했고요.
예.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석탄과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 히토리우 등에 대한 그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금지한 광물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예.
중국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들의 입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실제로 VOA 취재 결과 결의안이 채택된 지 얼마 뒤부터 북한 선박이 중국 앞바다에 며칠씩 머물다가 정박하지 못한 채 돌아간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이 이행한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 안보리 결의, 이 대북 제재에 많이 동참을 했지요?
네, 우선 결의안 채택 직후 필리핀이 당시 제재 대상 선박이던 진텅호를 몰수하면서 가장 먼저 결의 이행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태국의 경우 그 안보리 결의를 따르는 각이 결정을 하면서 고려항공이 방콕에 취항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는데 이후 고려항공이 자발적으로 방콕 정기 노선을 끊었습니다.
네.
또 북한이 편의 취적 방식으로 선박을 등록했던 시에라리온은 제재 대상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고요. 베트남은 제재 대상이던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관계자를 추방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재 채택 이후에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북한은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성명을 통해서 단호한 대응 의지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실제로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행위를 지속했고요. 물론 7차 당대회를 전후한 지난달 중반 미사일 발사를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지난달 31일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
다만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시도된 이날 북한은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중국에 보내 북중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각 나라들이 취한 이 독자적인 제재도 상당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8일 유럽연합이죠. EU가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유는 유엔 제재의 대상인 원양해운 관리회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모든 북한 선적 선박의 EU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는 등 그 초강력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맞췄고 일본은 북한에 들른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와 친북단체인 제1조선인 총연합회, 총련 관계자들이 그 방북을 할 경우 일본에 다시 못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예. 앞서 언급했듯이 유엔 안보리가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담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유엔 결의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독자적인 제재도 가하면서 대북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허점이 존재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특히 선박만 보더라도 최근 북한 선박이 그 필리핀 앞바다를 운항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네.
다른 선박들도 그 일본이나 중국 바다에 포착되면서 제재 선박들이 최근 운항을 재개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들 선박들이 그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고 운항하기 때문에 어떤 항구에 입항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
또 단천 상업은행 관계자가 베트남에서 추방되긴 했지만 곧바로 대체 인력이 베트남에 파견되면서 무기 거래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는 멈추지 않게 됐습니다.
예.
아울러 북한의 석탄 등 광물들도 그 민생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수출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과 공식 수출입이 불가능해지면서 그 북중 간 밀무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등이 제재의 허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유엔 회원국들은 2일까지 이 안보리에 그동안에 어떻게 대북 제재를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몇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까?
네, 모나코가 가장 먼저 제출을 했고요.
네.
터키를 포함한 3개에서 4개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조만간 이행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 채택 석 달을 맞아서 그동안의 대북 압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세계 각국에 북한 선박을 완전히 차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선박은 무조건 조사하거나 아예 입항을 막을 것을 당부한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 선박의 운항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선박이 최근 필리핀 앞바다에서 포착됐다는 VOA의 보도와 관련해 각국에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It is therefore critical for all member states to uphold this obligation, including by conducting thorough inspections of the cargo in their territory aboard DPRK flagged vessels.
유엔 회원국들이 룡니모와 같은 북한 국적 선박에 실린 화물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룡니모는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정한 27척 가운데 하나지만 지난달 21일 오후 5시 31분 필리핀 낙사사만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를 드러낸 사실이 VOA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척 모두 발이 묶였다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의 1일 발언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국무부 관리는 이와 관련해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을 수색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북한 선박의 접근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o avoid this situation altogether, we strongly urge all states to deny DPRK-owned, controlled, flagged, or crewed vessels port entry.
미국은 북한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은 물론 북한 선적 혹은 북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들의 입항을 막을 것을 전 세계에 촉구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제재를 빠져나갈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행 지침까지 제공했습니다.
Vessels can change name and ownership, bu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number cannot change. Member states should review the IMO numbers of vessels attempting to enter their ports.
북한 선박이 이름이나 국적을 변경할 수 있으나 선박의 고유 식별 번호인 국제 해사 기구 IMO 등록 번호는 바꿀 수 없는 만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로 입항하려는 선박들의 IMO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앞서 4차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재 대상이 설정되자 이름을 바꾸거나 국적을 세탁하는 식으로 제재를 무력화시켜 왔습니다.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회에 최초로 명시됐던 북한 원양 해운 관리회사 선박 31척 중 10척은 북한이 아닌 다른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안보리 결의 2705 18항에 명시된 대로 항구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북한 화물을 검색해야 할 뿐 아니라 22항에 따라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의 입항 또한 금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당국의 자체 통계 자료를 토대로 2008년 이후 영유아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영유아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보건성과 중앙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2014년에 5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에 26.7명에서 2010년 25.7명으로 줄고 2012년에는 22.7명으로 줄어드는 등 계속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사망도 2008년 19.3명에서 2010년 18.8명, 2012년 16.7명, 그리고 2014년에는 14.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영유아 사망률이 급속히 감소한 것은 북한의 공중보건정책과 열심히 일한 의료진의 노력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시작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평양의 옥류아동병원과 지방병원들의 소아과를 연결한 것이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산모 사망률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에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북한 산모 85.1명이 사망했지만 2010년 76명, 2012년 68.1명, 2014년에는 62.7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세계은행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개발지수 2016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 현재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북한 산모 8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서울통신입니다. 서울에서 도성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한반도가 그야말로 불볕더위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낮에 30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잦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과 전주가 29도, 광주, 춘천, 대구 30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면 동쪽 울릉도와 강릉, 남쪽 부산,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뜨거운 날씨인데요.
네.
며칠째 28도에서 30도 그냥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잠시만 나가 있어도 이 느낌이 화끈거리는, 피부가 화끈거리는 느낌이고요.
네.
서울은 오늘 오랜만에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아주 맑은 날이었지만 자외선 지수가 상당히 높아서 주의 보관을 해줬습니다.
네.
또 영남, 영동 일부 지역은 정말 바깥 수십 분 정도 활동을 하면은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정도로 자외선 지수가 높았고요.
네.
경기도와 중부권, 요즘 한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돼서 이런 날씨가 되면 바깥 나들이 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안내 방송이 계속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첫 소식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모의 시험을 봤다고 하던데 모두 60만 명이 이 시험을 치렀다고요?
그렇습니다. 11일 11월에 치러지는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 뭐 미국에서는 SAT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줄여서 수능 시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월에 치르는 모의 시험이라고 해서 6월 모의 평가, 6월 모평 이렇게 부르는데요. 올해 대입 수능 시험의 출제 경향이 어떤지,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으로 수험생들한테는 좀 시험에 대한 적응 기회를 주고요.
네.
문제를 출제하는 곳에서는 그 개선점을 좀 찾아서 제대로 된 수능에 반응하기 위해서 치르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험입니다.
네.
오늘 시험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60만 1,000명이 한꺼번에 응시했습니다.
네. 저도 조금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대학 수학능력시험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대학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시험 자체도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일정도 빡빡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체력전, 뭐 정신력이 승부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긴 시간이 걸리는 시험입니다.
예.
오전 8시 40분에 국어 과목을 시작으로 해서 영어, 수학, 뭐 외국어, 한문 영역까지 시험을 다 끝내면 오후 5시 반이 됩니다. 뭐 과목들은 이과냐 문과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과목을 정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한국 역사가 필수 과목이 됐다는 것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입니다. 오늘 시험은 전국 2천여 개 고등학교와 400여 개 대형 입시학원에서 치러졌고요. 고3 재학생이 52만 5천 명, 뭐 재수라든지 삼수생이라고 불리는 졸업생이 7만 6천 명이 더해졌습니다.
예.
성적표는 3주 뒤에 나오는데요. 이 전달되는 성적표에 따라서 어느 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지 그 예상 합격선을 분석하게 됩니다.
예, 아무쪼록 뭐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을 토대로 준비를 잘해서 진짜 치르는 수능 시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부산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국제 모터쇼가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한국 최대 규모의 국제 자동차 축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모터쇼 하면 서울과 부산 이렇게 두 곳에서 열립니다.
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서울 오토쇼가 열렸고요. 올해는 부산에서 국제 모터쇼 이렇게 열리는 차례가 됐습니다.
네.
오늘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공개하는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11일간 자동차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 있는 행사일 것 같은데요. 모터쇼 가보면 요즘 유행하는 뭐 자동차 추세라든가 또 많은 경향들을 볼 수 있는데 이번 부산 국제 모터쇼 어떤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차들을 내놨습니까?
네. 뭐 자동차 회사마다 브랜드마다 내세우는 고성능 자동차들 즐비하게 내놓습니다.
네.
보통 일반 전시장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 미래형 자동차라고 할까요? 그 컨셉트카라든지 슈퍼카들이 총 출동한 건데요. 이 한국의 자동차 업체, 외국 자동차 업체 거의 대부분 출동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과 르노, 삼성 자동차 등 7개 완성차 업체들이 나왔고요. 뭐 독일의 BMW, 메르세데스-벤츠, 마세라티, 아우디 등 18개 수입차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네.
이번 국제 모터쇼의 초점은 친환경 자동차와 SUV, 그러니까 스포츠 다목적 차량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장에 나온 자동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2종이고요.
네.
첫 선을 보이는 차도 46개 차량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디젤 자동차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것을 넘어서는 23종의 친환경 자동차도 출품돼서 자동차 마니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들어온 소식은 드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무인 항공기라고 하죠. 이 드론이 배달하는 물건, 이른바 드론 택배가 허용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7월부터 한국에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가 시행됩니다. 드론을 이용한 공연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자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오늘 한국 국토교통부가 항공법 시행 규칙 등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서 내일부터 20일까지는 입법 예고하고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어떤 그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각종 규제에 맡겨서 실현하지 못했던 드론 이용 사업이 시작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론이 중량 최대 12kg 이하로만 되어 있었는데 네. 25kg까지 높여지기 때문에 이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 드론이 금방 등장할 것이다, 현실화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집을 방문해서 물건을 배달하지 않고 이 드론에다가 배달될 물건을 올려서 그 집까지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참 신기한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하면 뭐 섬 지역이나 산간 오지 같은 데도 좀 배달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 지역으로도 드론으로 자장면을 배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 그런가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일반 교통수단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드론을 이용해서 뭐 구호품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도 상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렇다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드론이 아예 사용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뭐 비료, 농약 살포라든지 이렇게 아주 큰 규모의 산에 이런 농약을 뿌릴 때 드론을 사용했었고요.
네.
항공 사진 촬영, 측량, 탐사 등에도 이 드론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안에 따라서 드론 사업의 범위가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된 겁니다.
네.
제한은 있습니다. 뭐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등 어떤 공공의 안전을 위해주는 경우, 보안, 국방 등 국가 이익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입법 예고된 항공법 시행 규칙 등 관련 개정안에 따라서 또 하나 허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그런 자동차, 이륜차, 한국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아직 좀 신기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 타는 아주 작은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7월부터 한국 도로 위에서 쌩쌩 달리게 됩니다.
예, 새로운 첨단 기술로 인해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에 2시간, 저녁 4시간 이렇게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날로 악화되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과 점증하는 폭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베네수엘라 각계각층에 국가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성향의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베네수엘라가 당면한 실질적인 경제, 정치, 사회적 도전에 극복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현재 식량과 약품, 전력,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 문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수도 카라카스의 거리로 뛰쳐나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임을 촉구하는 국민 소환 투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경제 파탄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민생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초당적으로 연합해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들이 난국 타개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러나 이런 노력이 실패로 끝난다면 수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도 베네수엘라가 이 국가적 난제를 평화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모든 베네수엘라의 정당과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해 국민들의 의견과 법치, 권력 분립, 민주주의 절차를 존중하며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602-382-55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포커스.
북한의 핵 문제가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마틴 템프시 합참 의장이 한반도가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엄중.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한반도 소식을 자세히 되돌아보는 시간 뉴스 포커스. 현장의 기자들과 함께 미국과 한국, 북한 내 한반도 관련 뉴스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각종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깊이 있는 분석이 있는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